복주에서 온 편지. 주안의 친애하는 니토생 형제님께 전에 상해에서 복주로 돌아오는 길은 줄곧 평안했습니다. 심형제님께서 편지를 통하여 상해에서는 19일부터 날마다 사경 집회가 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최근 제가 늘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늘 형제님을 접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심으로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며 형제님과 여러 형제들의 도움을 받고 또 주님에게서 온 메시지들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님에게서 화남의 형제들을 돌아보시는 일을 언제부터 시작하시는지를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어 저도 동행할 수 있다면 틀림없이 많은 유익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님께서 늘 저를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저의 어리석음을 제하심으로 제가 주님을 더 증거하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 가운데 결코 형제님의 수고를 잊지 않고 있으며 늘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체력을 더하여 주사 그분이 형제님에게 위임하신 부담을 질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가장 나중에 일어난 일꾼 중에 하나이며 또한 나이 들어 체력도 충분치 않으므로 주님을 위하여 일할 날이 실로 많지 않습니다. 일찍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지체한 후에야 비로소 약간의 빛비춤과 계시를 얻어 이제야 안개와 구름이 걷힌 청명한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돌이킴이 지금까지 늦어진 것입니다. 비록 이러할지라도 저는 항상 뒤에 있는 것은 잊고서 앞을 향하여 열심을 낼 것이며 뜻을 세워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최근 고전으로부터 한 자매가 복지로 와서 최근 들어 말씀을 삼아오는 고전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우리 가운데 어떤 형제가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해주기를 아주 갈망했습니다. 이것은 실로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형제님께서 민남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다면 가는 길에 육형제님과 저희들이 고전 일대에 가서 일하기를 바라는데 이 역시 나쁘지 않다고 느낍니다. 저는 복권에서 돌아온 이후 늘 복권성 북부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을 관심하고 있는데 이는 건구, 청류, 기화, 연평, 양구와 같은 곳에 씨가 뿌려졌으나 어떤 곳은 아직 발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한 면으로는 익은 곡식을 수확하고 또 한 면으로 좋은 씨를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감사하며 찬미합니다. 복권성 북부의 교통은 점점 발전하여 절강과 복권의 경계인 포성까지의 길이 이미 통해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명령을 내려 포성에서 건양과 연평과 복주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완성하라고 했으므로 연말까지는 통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권성의 북부는 여러 번 비석단에게 검거됐던 곳이라 10집 중에 9은 빈집이어서 참으로 가련하기 그지없습니다. 인심은 행행하고 통하는 길은 없습니다. 지금 굶주림과 추위로 인한 그 내적인 기갈은 외적인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만일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50여 명의 형제들이 일어나 곧바로 복권성 북부와 서부와 남부의 비적들이 요란한 곳으로 가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귀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준다면 그들은 마음속에 절망이 가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진리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과 복권성의 형제들에게 이를 알려 기도집회 가운데 중보기도하여 하나님께서 500명 이상의 형제들을 사주, 신강, 청해, 영하, 운남, 서장, 몽골 등지의 전국 각처로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보내심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익할 뿐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합동로의 형제자매들에게 통지하오니 중보기도를 바랍니다. 끝없이 승리하기를 빕니다. 회안 동순아 집에서 온 편지. 니토생 선생님께 이곳의 모임에서 한 가지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어떤 형제가 자신의 밭의 일부를 은 5원의 우상의 사당을 건축하도록 불신자에게 판 것입니다. 그가 이 일을 할 때 저와 다른 형제들은 아무도 몰랐으며 사실이 이루어지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묻자 그는 부인하면서 그의 모친과 그의 아들이 한 것이지 자신의 본인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가 떡을 떼는 것을 정지시켰는데 이것이 성경에 부합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저는 미수하고 무지하여 이 일에 대하여 시간을 들여 해석해 보았지만 실로 하나님의 집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제발 저에게 아낌없는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안하시기를. 설명. 이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회개한다면 형제들은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일종의 행위이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일종의 습관을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습관적인 사람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실족하였다가 회개한 사람은 용서해야 합니다. 니토생. 강북 진가월자에서 온 편지.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니 선생님께. 아래올 말씀은 일전의 통문인간을 바꿔서 서로 무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 저는 혼자 약 13리 길을 걸어 소가체 집회에 왔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2년째 되는 해 진영관 형제님께서 주를 믿게 되어 함께 집회에 가게 된 것입니다. 3년째 되는 해에는 하나님께서 저의 가족들에게 역사하셔서 저의 모친과 아내와 저의 세 동생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진 형제님의 부친과 그의 아내를 구원하셨으며 동시에 또 한 명의 형제와 세 명의 자매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모두 11사람이 함께 소가치의 집회에 갔었습니다. 진 형제님은 주님을 믿기 전 다른 사람과 함께 밭을 경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진 형제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신과 자신의 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처음 떡을 뗄 때에는 정 형제와 구 형제를 비롯하여 우리 여덟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사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음으로 죄인들을 교회에 더하시고 우리에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탁하심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은 50여 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청컨대 형제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를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대련의 소식. 순천 형제님께 주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제가 형제님과 헤어진 이래로 형제님의 많은 돌보심은 실로 저로 하여금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게 했습니다. 순복의 길에 대하여 저는 일찍이 마음을 정하여 결심하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오는 동안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실로 난관은 거듭되었습니다. 안으로는 종파에 충성스러웠던 아내의 반대가 있었지만 이것은 사탄이 준 장애물이었을 뿐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밖으로는 교파 당국자들이 비록 주님을 거스르는 글을 가면서도 여전히 사랑으로 나를 격동시키고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나를 가련하다고 말했습니다. 아, 이것은 다만 그들의 모호함을 표현할 것일 따름이며 그들에게는 또한 그들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나는 참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끌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로 하여금 이단으로 가게 할 수 있으며 그에게 어떤 사람과 눈물이 있든지 간에 그는 주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주님의 뜻과 사람의 정을 동시에 나의 앞에 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택하지 않고 도리어 그분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나로 하여금 이제 종파당국에 대하여 이미 탈퇴를 선포케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허락은 얻지 못했지만 겨우 회개의 일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회원과 교회의 명단을 여전히 보류해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나 자신은 이미 탈퇴했습니다. 다시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었는데 그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으며 나와는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고로 말미암아 추천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친히 중재하고자 했습니다. 구하건대 형제님께서 기도로 저를 도와주시어 저로 사람을 순종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표대를 가지고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고 곧장 달려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하남 민지 인촌에서 온 편지. 니토생 형제님께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가르침을 요청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조금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저로 하여금 평안을 얻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최근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나를 비추어 나로 종파의 불의함과 내가 소속해 있는 모임의 제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더욱 평강이 없었으며 곧 종파를 떠나 그들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자니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까 두렵고 땅을 경작하자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두렵습니다. 또한 저의 가정 환경도 늘 저로 평안치 못하게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몇 개월 동안 기도했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아무런 확신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형제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을 순복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익림에서의 최근 소식.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현재 강북에 있는 동역자들은 기도 안에서 4월 7일에 자매들의 모임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찬실라의 자매가 자매들에게 찬송과 글과 성경 읽기를 가르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한 달이고 장소는 익림입니다. 강북에서 교통을 갖고 있는 자매들 가운데 간단하고 용이한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록한 인수는 이미 3천 명이 넘습니다. 숙식의 일체는 거의 우리가 접대하게 될 것입니다. 중부기도하시는 형제자매들께서 여러모로 모든 부족한 것을 주님의 충만히 보충해 주시기를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회의 성격은 완전히 강북의 모임 장소에 형제자매들을 온전케 하고 간증에 있어서 동역자들을 하나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은 약 열흘간이고 장소도 역시 익림 집회 장소입니다. 강북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형제자매들 중에 오실 수 있는 분은 100명가량이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숙박할 큰 장소를 주시도록 주님께 구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집회 장소를 주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저희 익림 지방의 집회 장소 건물은 단지 100여 명밖에 수용할 수 없습니다. 매주일 좌석에 사람들이 가득할 뿐 아니라 문 밖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멀리서 오시는 분이 더 추가되므로 편안히 앉아서 집회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사 우리가 큰 장소를 빌릴 수 있게 되므로 장소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형제자매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대적으로부터 오는 모든 장애와 공격을 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세토록 영광을 그분께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분의 약속으로 인해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천은 형제의 질문에 대한 답장. 질문, 떡대는 사람에 관하여. 답변, 떡대는 것은 두 방면이 있습니다. 한 방면은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다른 한 방면은 형제 자매들과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에서 말한 만찬은 우리로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과 교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에서 말한 주의 상은 믿는 이들로 하여금 서로 교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찬을 먹으면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떡을 떼는 것은 형제 자매들이 교통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일 뿐 아니라 더욱이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 떼는 것은 최소한 다음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 믿지 않는 사람은 함께 떡을 뗄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을 믿는 사람만이 주님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이 누구를 위해 준 것이면 그 사람은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가 나를 사랑하므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떡을 떼는 것은 형제자매들이 교통을 갖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서로 교통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무신파, 소위 신신학파의 사람들과는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는 교제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사도 나누지 말아야 합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둘째, 믿는 형제라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죄가 있는 사람과는 함께 떡을 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과는 교통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나열한 다섯 가지 죄를 다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중 한 가지만을 범해서도 그와 교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사용된 접속사는 뭐뭐와가 아니라 뭐뭐하거나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가 한 장소에 가서 떡을 떼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 앞에 놓인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것이 몸을 가리키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몸은 한 면으로 주님 자신의 몸을 가리키고 다른 한 면으로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떡에 대해 다음 두 가지를 살피고 분별해야 합니다. 첫째,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을 가리키는가? 이 떡과 잔이 연결하는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과 교통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와서 먹고 마시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둘째,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가? 즉, 모든 믿는 이들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한 종파의 일부 믿는 이들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떡으로 말미암아 한 몸의 하나의 간증을 보아야 합니다. 떡이 떼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떡의 완전함은 우리의 합의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주님의 상입니다. 주님의 상은 주님의 모든 백성의 교통을 위한 것입니다. 한 종파의 상은 단지 그 종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교통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상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의 간증을 위한 것입니다. 종파의 상은 분쟁과 당을 짓는 것의 간증입니다. 분쟁의 상은 결코 주님의 만찬이라고 할 수 없고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믿었으나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죄가 있는 사람과는 결코 함께 떡을 뗄 수 없습니다. 종파의 상 역시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질문, 목사 제도에 관하여. 답변, 이 문제는 교회의 조직에 관련됩니다. 성경에서 볼 때 한 면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다른 한 면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면으로는 많은 사람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집이고 다른 한 면으로는 유기적으로 연합한 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방면으로는 많은 무리의 조직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방면으로는 유기적인 연합체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포함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타남이 지방을 경계로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몸을 많은 지방에서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주된 나타남은 각처의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주된 나타남은 동서고금의 모든 믿는 이들에게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집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교회의 외형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영적인 방면과 생명의 방면은 유기적인 것이고 사람이 조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방면에서는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방면에서는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고 추가되는 것으로 사람의 손이 여기에 추가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두 방면이 있으므로 교회는 이 두 방면의 조직인 것입니다. 교회의 조직은 직분과 은사의 두 방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집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직분으로 분배하고 인도하며 진보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은사로 세워지고 인도하며 진보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 직분은 오직 장로와 집사에게만 있습니다. 이 두 직분은 완전히 그 지방의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이 두 직분 위에는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 성경에서 볼 때 사도는 첫째 되는 직분입니다. 사도는 하나의 은사이자 또한 하나의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단지 한 지방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사도는 각처 각 지방교회 가운데서 장로와 집사를 세워 그들로 그 지방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개별적인 지방교회의 직분은 장로와 집사에게 있을 뿐입니다. 교회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와 장로와 집사입니다. 사도는 전체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와 집사는 그 지방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장로, 사도가 세운 사람이거나 사도가 사람을 명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모두 사도의 다스림하에 있었습니다. 디모데 자신도 사도이기 때문에 그는 범죄한 장로를 책망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로는 바로 감독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은 장로를 말하고 28절은 그들을 감독이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1장 5절은 장로를 말하고 7절에 와서는 그들을 감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바로 감독입니다. 장로와 사도는 협력하여 함께 일을 합니다. 사도는 온 교회를 세우는 책임을 지고 장로는 자기가 속한 지방을 다스릴 책임을 집니다. 장로가 소속된 지방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속된 지방교회를 감독하고 다스립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이 다만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를 언급하고 집사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장로가 소속된 지방교회를 다스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둘째, 소속된 지방교회의 재정을 관리합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돈을 사랑치 말아야 합니다. 셋째, 병든 자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합니다. 장로는 복수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한 개인을 사용하여 어떤 교회를 다스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항상 장로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말한 장로는 모두가 원문에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들, 장로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로는 반드시 연장자여야 하는데 이것은 육신의 연장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에서의 노려미도 말합니다. 또한 가정이 있는 사람은 결코 첩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집사, 그 지방 교회가 택하고 사도가 세운 자입니다. 단지 교회가 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도의 세움이 필요합니다. 사도는 세우기만 하고 택하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지방교회가 사람을 택하고 규정한 후에 사도는 다만 와서 세울 뿐입니다. 그러나 장로는 지방교회가 세운 것이 아니라 사도 자신이나 사도가 위탁한 사람이 택하고 세웁니다. 집사는 지방교회 안에 사무의 책임을 맡는 사람입니다. 장로는 지방교회의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집사는 지방교회의 사무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장로는 사람을 다스리는 일을 관여하고 집사는 일을 처리하는 것을 관여합니다. 장로는 돈을 관리하고 집사는 돈을 사용합니다. 집사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집사도 역시 가정이 있어야 하고 첩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장로는 연장자이고 집사는 젊은 사람입니다. 집사도 역시 복수입니다. 집사들, 집사는 여자도 있습니다. 장로는 남자밖에 없지만 집사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머리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는 형제뿐이고 자매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섬기는 집사는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 한 지방교회는 장로와 집사의 두 직분이 있을 뿐입니다. 이외에 제3의 직분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직 장로들과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사도가 디모데에게 분부하여 세우게 한 것도 장로와 집사뿐입니다. 목사가 한 지방교회를 관리하는 일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은사이지 지방교회를 다스리기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에베소 장로들이 있고 갱그레아의 집사가 있지만 결코 고린도나 에베소나 안디옥이나 혹은 어떤 지방에 목사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목사가 한 지방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오직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만 목사를 언급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날 각 교파의 목사가 하는 것 같이 목사가 한 지방에 있는 교회를 다스리는 것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 지방 교회에 있는 것은 장로와 집사뿐입니다. 그들은 사도에 의해 선택되고 세워진 자들입니다. 오늘날은 사도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장로와 집사를 세울 권위가 없습니다.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분의 교회 안에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자격에 따라 한 무리를 일으켜 장로와 집사의 책임을 맡게 할 수 있으십니다. 비록 이 무리에게 장로와 집사라는 명칭은 없다 하더라도 장로와 집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직분 방면의 조직에 대하여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사 방면의 조직을 살펴봅시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사는 다섯 가지인데 바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자와 교사입니다. 이 외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한 각종 은사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은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와 교사는 개별적인 지방교회를 위한 직분과 달리 전체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은사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며 사람, 사도 혹은 사도가 위탁한 사람이 택하거나 세운 직분과 달리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집, 지방교회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사도는 직분이자 하나의 은사입니다. 사도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세운 것입니다. 사도는 전적으로 한 지방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사도였지만 사마리아에 이를 때에도 여전히 사도였습니다. 그들이 사도가 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다른 곳의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든 에베소나 골로새나 데살로니가에 있든 그는 사도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온 교회를 위한 것이지 한 지방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전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 가운데서 예언함으로 교회를 경고케 하는 사람으로 세운 자입니다. 선지자 역시 전적으로 한 지방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선지자였던 아가보가 안디옥에 이를 때에도 그는 선지자였고 가이사라에 이를 때에도 역시 선지자였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예루살렘에 있든지 안디옥에 있든지 그들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교회에서 예언을 하는 것은 전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이는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초빙하거나 고용한 것은 더욱 아니며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세운 것으로서 역시 한 지방교회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위한 사람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나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나 가이사라에서나 그는 복음 전하는 자였습니다. 목사, 목사 역시 사람이 세우거나 초빙하거나 고용한 자가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자신이 세운 사람입니다. 목사는 한 지방교회를 다스리기 위한 직분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목양하기 위한 하나의 은사입니다. 목사는 전체 교회를 목양하기 위한 자이지 결코 한 지방교회를 다스리기 위한 자가 아니며 지방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은 더욱 아닌 것입니다. 목사는 전체 교회를 목양하는 사람이지 결코 지방에 있는 교회를 관리하기 위한 자가 아니며 침례와 성찬을 대신 치러주는 사람은 더욱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참으로 목사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목사의 은사를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환영하며 갈망합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목사의 은사가 아니라 목사의 제도입니다. 목사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목양하고 세우기 위해 믿는 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목사의 제도는 사람이 고안해낸 하나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람들에 의해 선정되어 목사로 세워진 사람이 한 지방의 모임을 관리하고 그 모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을 위해 사람에게 침례를 주고 만찬을 나누는 등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성경 안에는 반드시 목사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어야 한다는 명령을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곳에서도 목사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사례를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라는 명령이 제자들에게 맡겨진 것임을 말해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여기서 말한 너희는 바로 16절에서 말한 제자입니다. 비록 이 열한 사도가 다 사도이지만 그들은 사도의 자격으로 이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자의 자격으로 이 복음과 더불어 사람에게 침례를 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자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다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침례를 주는 사람도 제자이고 침례받는 자도 역시 제자입니다. 만약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명령이 사도의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졌다면 사도의 자격이 없는 우리들은 복음을 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님은 복음 전파의 명령을 사람에게 침례를 주라는 명령과 연결시켰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느니가 사람에게 침례를 줄 수 없다면 어떤 미느니도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의하면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침례를 줄 자격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침례의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었음을 알려줄 뿐 아니라 또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많은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은 그의 제자들이 침례를 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침례를 준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바울이 구원을 받을 때에도 역시 아나니아라는 한 제자가 그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는 동안 많은 고린도인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만 그들 몇 사람에게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믿고 침례받은 그 많은 고린도인들은 누구에게서 침례를 받았단 말입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반드시 목사가 성찬을 떼어주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찬은 주님의 상으로서 주님 자신이 주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모두 잔치의 참석자이고 받는 사람이며 오직 주님 자신만이 주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은 받아 먹으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누어 주는 분이시고 우리는 먹고 마시며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이를 행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만찬의 일을 누구에게 위탁하고 책임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너희가 이같이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형제가 다 일어나 떡을 떼고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결코 한 사람, 오늘날의 목사같이 의장이 되어 떡과 잔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의장이 되어 떡과 잔을 우리에게 나누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직접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중개인이 필요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누구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우리를 대신하는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모양이고 또한 로마 천주교의 유전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대신하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대신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되며 또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요 서로 형제이기 때문에 결코 등급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침례를 주거나 만찬을 떼는 일을 목사가 도맡아 하거나 대신하는 일은 분명 성경에 어긋난 것입니다. 교사 역시 하나님 자신이 세운 것이며 또한 전체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든지 고린도에 있든지 그는 항상 교사였습니다. 교사는 전체 교회를 가르치기 위한 사람입니다. 이 다섯 가지 은사 중에 오직 두 가지, 곧 사도와 선지자만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볼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들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자녀를 낳는 아비와 같고 목사는 아이를 먹이는 어미와 같으며 교사는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과 같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사람을 교회 안으로 이끌고 목사는 그를 먹여서 자라게 하며 교사는 다시 그를 가르쳐서 인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들은 모두 하나님 자신이 세운 것으로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 종파에서 떠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성경은 이러한 것들에서 떠난 후에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원하는 사람들을 능히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주시기 전에 우리는 마땅히 한면으로 주님께 묻고 한면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상 급하러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은 큰 유익이 없습니다. 시간이 난다면 오히려 주님의 인도를 받아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편이 낫습니다.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함께 모여 떡을 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다만 두세 사람이면 족합니다. 종파를 떠난 후에 우리는 종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 여전히 친절해야 하며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더욱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떠난 것은 죄악된 종파이지 결코 주님 안의 형제 자매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떠난 것은 교파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교회를 떠날 수 없고 또한 영원히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나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죄악된 종판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죄악된 종판에 있기 때문에 종파의 죄가 그들과 우리 사이를 나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종파의 형제 자매이든 간에 우리의 마음 자세는 마땅히 친근하고 사랑해야 하며 우리의 태도는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의 발이 진리 안에서 굳게 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한면으로는 견고하며 한면으로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온유한 태도를 가져야 하며 우리의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하여 항상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질문. 집회 장소에 어떤 이름이 있어야 하지는 않는지요? 답변. 어떤 이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종파에 관한 답변에서 특별한 이름을 갖는 것에 관한 항목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이기 위해 사용하는 집도 역시 어떤 이름으로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집회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회를 위해 사용하는 건물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집회를 위해 사용하는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이 천성적으로 남의 흠잡기를 좋아하고 남의 과실을 지적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용어를 놓고 쟁론하는 식으로 이 일들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큰 자가 되기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여 다른 사람의 제안을 받기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천성이 완악하여 스스로 옳다하고 무리를 떠나서 홀로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종파를 떠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종파에 틀린 것을 논하고 종파를 떠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종파가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것이고 육체가 맺은 하나의 열매이며 옛사람에게서 나온 일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와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하나님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육체를 처리하며 옛사람을 벗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파를 떠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이와의 의견 다툼으로 종파를 떠나서 육체를 처리하지 않고 옛사람을 벗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육체를 처리하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며 영적인 생명의 풍성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기 위해 종파를 떠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보배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기를 빕니다. 각지의 간략한 소식. 남숙주. 우리 문춘 자매님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남숙주에서 자매님들과 20일간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처음 8일간은 복음을 전했는데 30명가량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일간은 계속 쉽고 용이한 성경 과정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20여 명이며 그 중에 진리를 바꿔서 믿고 순복한 사람은 19명입니다. 임치, 4월 14일부터 자매 집회를 가졌습니다. 오전에는 복음을 전하고 오후에는 자매들의 교통이 있었습니다. 비록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20, 3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회개하여 생명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남, 장광영 형제님과 주행희 형제님은 아직 제남에 계십니다. 모이는 주소는 이미 이달에 제남 남관간 속교 남가 갑 1번지로 옮겼습니다. 소주, 우리의 강동무 형제님은 영화 여자학교에서 여러 차례 복음을 전했습니다.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음을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근 한 달간을 소주에 있는 모임은 실로 반대자들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많은 오해와 비방을 다만 견디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최근에 들어 풍랑은 많이 잔잔해졌습니다. 또한 한 무리의 선교사들이 비록 우리 형제 자매들과 같은 길을 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좌 자매님과 고 자매님은 장래에 대하여 아직 크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보건병원의 원장님과 외국 선교회 측에서 그 자매님들을 만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 첫째, 일의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결과 및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항과 기타 소식들을 최선을 다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모든 기록은 사실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길든 짧든 고문이든 현대문이든 구애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타지방의 모임에 관한 소식이 담긴 편지를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 있다면 각지에 있는 형제들에게 주님의 일의 상황을 알려줄 수 있도록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집회와 일에 관한 공고가 있다면 우리 또한 씻기 원합니다. 다섯째, 각지의 책임 형제들은 이 간행물을 우리와 함께 모임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손에 전해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같은 길을 가는 형제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간행물을 전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모든 소식은 다음 연락처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해 사서함 323호 통문의관 편집실 앞